이번에 우리 학생들이 캄보디아로 비전 트립을 떠날 때 제가 몇 가지 권면을 했습니다. 세 가지 권면을 했어요. 첫 번째, 고생도 낙이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라. 그리고 서로서로 잘 배려하고 팀워크를 잘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가장 첫 번째, 너희들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고생하러 가는 거다. 그래서 고생이 당연한 것이고 고생도 낙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했을까요? 이곳에 힘들다 어렵다 그러지만 가보시면 얼마나 힘든 나라들, 힘든 환경에 있는 선교지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선교지만 힘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힘듭니다. 살아간다는 것이 고생입니다. 그 자체로 고생입니다. 지치고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목사님. 그런 사람 한참 더 사셔야 됩니다. 작년으로부터 올해까지 유독 우리나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일들, 세월호 참사다, 또 군대에서 일어나는 총기 난사나 가혹행위들, 또 얼마 전에 메르스 전염병, 우리 마음 얼마나 졸였습니까? 또 지뢰 도발이다, 또 전쟁의 위협이다, 또 태풍이 다행히 무사히 지나갔지만 피곤함이 끝이 없는 인생입니다. 이제 이런 일 좀 없었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또 생겨납니다. 또 다른 형태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힘든 일입니다. 모든 것이 다 짐입니다. 권력 가지고 싶지요. 높은 자리 오르고 싶지요. 그러나 올라가 보세요. 짐입니다. 인기도 짐입니다. 명예, 지식, 재산 전부 다 짐입니다. 우선은 의지가 되고 좋지만 돌아서면 짐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공 우리 그토록 원합니다. 출세, 축복 간절히 원하지만 그것도 짐입니다. 친구 좋습니다만 친구도 짐이에요. 사랑하는 연인도 짐입니다. 또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가족, 가족도 짐입니다. 나를 잘 섬겨주고 가정을 지켜주는 아내도 짐이고 자식도 짐입니다. 더더욱 남편은 큰 짐입니다. 인생에 짐 아닌 게 없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에서 지혜자 솔로몬이 세상을 깊이 통찰하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뭐 신기한 거 새로운 거 구경하고 좀 생기를 얻을까 싶지만 또 지나고 나면 또 시들해지고 권태감에 빠지고 다시 피곤해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살아갈수록 만성 피로를 경험하는 것이 이 세상 속에서의 삶입니다. 이런 피곤한 인생들에게 과연 무엇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예, 저 우리 목사님이 바카스요 이러는 거. 여러분, 드링크 한 병 가지고 인생에 찌들고 찌든 이 피곤을 몰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 다 피상적인 처방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이 인생의 만성 피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할까요? 오늘 말씀이 그 인생의 피곤함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구약학자들이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사야 40장부터 제2 이사야가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2 이사야서.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와는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그 역사적 배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 종살이 하다가 해방을 맞아가지고 돌아오는 그 시점, 조국으로 간절히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 시점에 쓰여졌다라고 이사야 40장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 말씀은 직접적으로 누구에게 선포된 말씀인가? 오랜 세월 고달픈 종살이 포로 생활 너무너무 마음이 지치고 피폐해지고 피곤해 찌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시면서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 더 크게 보면 오늘의 이 말씀은 역시 또 다른 의미에서 너무도 피곤하고 문제 많은 시끄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된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언제 지치고 힘들고 참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제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열심으로 도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한 번쯤은 한두 번쯤은 죽고 싶다 너무너무 힘들다 이런 고백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런 고백이 없다 목사님 저는 너무너무 항상 좋아요 병원을 한번 같이 가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그런 피곤과 침체와 좌절감이 사무칠까요? 본문 27절에 나타나듯이 대개 나만 혼자 이렇게 버려져서 힘들게 고통받는구나 고립감, 소외감, 좌절감, 절망감 그것도 나 혼자 같이 받는 게 아니라 나만 혼자 이렇구나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될 때 사람은요 지치고 비참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나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가정을 위하여 남편과 자식들을 위하여 열심히 뒷바라지하고 안간힘을 썼는데 별로 내가 기대했던 그런 상황이 전개 안 될 때 난 뭐야 나만 홀로 이렇게 힘드나 그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나름대로 열심히 직장생활을 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 이게 뭐야 홀로 버림받고 무능해졌다는 이런 느낌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나 기도는 해서 뭐하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나 나를 도우기는 도우시나 나를 사랑하기는 하시나 이런 생각이 점점 깊어지다 보면은 나중에 극단적으로 가게 돼요.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믿는 자들도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나 같은 것은 차라리 죽어야 돼. 별로 보탬도 안 돼.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우울증 빠질 수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님이나 선교사님 사모님들도 선교지에 일어난 끊임없이 일어나는 힘든 영적인 싸움이 지쳐가지고 우울증에 빠진 분들 상담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역자를 제가 알고 있어요. 많은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또 침체가 와요. 믿음 좋은 분은 믿음 좋은 분들대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또 약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빠집니다. 왜? 이 세상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피곤에 빠지고 침체에 빠질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고 오해를 하기 때문에 왜곡되게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대부분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돌아보지도 않아 우리만 홀로 나만 홀로 이렇게 비참하고 외롭게 버려졌어 이렇게 왜곡되게 잘못 오해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성도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열심으로 좋은 의도를 가지고 나아가지만 실패하기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죄를 짓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납니다. 우리는 다 허물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의롭다 그러지만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자식 삼아주셨습니다. 계약이 맺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녀를 삼아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 많습니다. 속썩이는 자식들 있죠. 자식이 아니라 왼수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이고 부족하다고 해서 욱해가지고 단번에 내치거나 당장 진짜 진심으로 나가 죽으라고 저주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진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70년에 민족적인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회초리를 단단히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히 원하시는 본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때려가지고 자기 백성이 망하고 죽으라고 어휴 지긋지긋하다 하고 죽으라고 때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막 씨름할 때, 믿음으로 씨름할 때, 그때 우리는 자주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 계신다면 나를 이렇게 버려두시나? 그때 하나님의 본심이 뭔가? 우리 믿는 자들 삶 속에 힘든 일, 어려운 일이 막 일어나면 내가 원치 않는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깊이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크게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모든 만물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그 불붙는 사랑으로 쉬지도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본심을 붙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도 만성적인 어두운 자화상, 자화상이 어두워요. 표정이 늘 이렇습니다. 그리고 낮은 자존감에 시달릴 때가 많아요. 이것은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가뜩이나 힘든데 행복하게 마음 편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평안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에 자식들이 계속 그 가슴에 못 박는 격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낮은 자존감과 여러 가지 실망감에 사로잡히기 쉬운 우리들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아침 저녁으로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아십니까? 그 음성 우리가 들을 자격이 도무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피의 공로 안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이 뭐냐면은 주님이 들었던 것과 똑같은 음성입니다. 너희들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너희들은 내 기뻐하는 자다. 아멘 소리가 작은 이유는 아닌데요. 예, 우리 양심으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자꾸만 원수들이 자꾸 우리를 어떻게 이간질하고 하느냐면 우리가 좀 실수하고 넘어지거나 아니면 열심히 사는데도 그걸로 부족해. 네 넘어졌잖아.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 너 같은 천덕골기는 관심도 없어. 너 기도는 듣지도 않아. 너는 도우시지도 않아. 자꾸만 부정적인 그러한 파괴적인 자존감 또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막 헤매게 만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근본적으로 사랑하시고 진심으로 기뻐한다는 것, 본심으로 기뻐한다는 이거 놓쳐버리면요 우리는 죽는다고요. 때로 우리가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시험에 빠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수한테 속으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놓으세요. 아유 목사님 지난 한 주 제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요. 그 죄는 회개하시고 또 징계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근본적인 자식이라면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아요. 자식을 사랑해요. 자식 잘 되기를 마음으로는 기뻐한단 말입니다. 잘 되기를. 그래서 날마다 가뜩이나 피곤해 죽겠는데 나 같은 것은 죽어야 돼. 하나님 나를 버려서 이러면 그건 착각이요 오해요 속임수에 원수의 속임수에 빠지는 거예요. 나를 격려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기뻐하신다. 그때 힘들고 침체되어서도 다시 해보고자 하나님 의지해서 일어나고자 하는 힘과 용기가 새 힘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위축되고 무기력해지고 피곤해지던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대책이 뭡니까? 29절에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습니까? 아멘. 하지만은요, 실제로 많은 성도들, 심지어 주의 종들이나 선교사님들조차 피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기력에 빠진 분들이 많아요. 현실에 압도되어 가지고, 끊임없이 생겨나는 문제들에 압도되어 가지고. 다시 묻습니다. 29절의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씨름하면 많은 의심과 갈등이 일어날 겁니다. 진짜 능력 주시나? 진짜 힘을 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피곤하고 무능력한가? 우리는 피곤한 사람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좀 피곤하신 분들은 쉬고 싶을 거예요. 열심히 제 아는 그 후배 중에 의사가 있는데 인턴 과정 말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밤새 꼬박 새고. 그런데요, 주말에 한 번씩 자기 집에 가가지고 잠을 자는데 그 어머니가 저한테 고자질하는 2박 3일로 잔답니다. 2박 3일 무섭게 자. 왜? 너무너무 피곤하지. 그렇게 자야 풀린다. 피곤한 사람에게 쉼이 필요합니다. 근데 잠깐 그렇게 쉬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친구한테 한 달 동안 계속 잠만 자라 그러면은, 계속 쉬라 그러면은, 여러분 계속해서 쉰다고 새 힘이 생기고 활력을 찾는 게 아닙니다. 근데 계속 쉬면은요, 사람이 약해집니다. 핸드폰 끊어놓는다고 충전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핸드폰 끊어오면 에너지가 나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새 힘을 공급해 주려면은 충전기를 가지고 전원에 연결할 때 핸드폰이 충전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긴 나그네 여정, 우리가 꼭 챙겨야 될 필수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인생 충전기입니다. 인생 충전기. 31절에 그 인생 충전기에 대해 소개하는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이라고 하는 충전기가 있는 거예요. 그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악망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카와입니다. 이것은 잡다하게 분산된 그런 마음들을 집중해가지고 끈질기게 초점을 맞추어 어떤 대상을 바라본다, 기다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자꾸 분산되면은 지칩니다. 그걸 하나로 모아서. 근데 악망은 집중한다는 거예요. 이 악망이라고 하는 인생의 충전기를 우리가 사용할 때 그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취급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이것은 뭐 핸드폰 충전하듯이 몇 시간, 하루 지나면 충전되는 게 아닙니다. 대개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새 힘을, 하나님의 악망으로 새 힘을 공급받는 과정은 좀 시간이 걸립니다. 완전히 바닥난 엘리야도 한참 시간이 걸렸고, 영적인 회복의 여정, 새 힘을 공급받아서 활력을 찾고 살아갈 소망과 새 힘을 얻는 여정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 여정 속에 악망을 포기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 바라봐도, 믿어도, 기도해도, 예배드려도 소용없네, 교회 다녀도 소용없네, 그 시험이 우는 사자처럼 다가옵니다. 그때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악망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뭐냐, 인내입니다. 인내. 인내를 통하여 충전되어지는 거예요.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은 인생의 힘이다. 톨스토이만 그런 말 한 게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많은 피곤한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경험하게 되는 내면의 새로운 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나, 병들고 지치고 피곤해지지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죠. 왜 날로 날로 새로워집니까? 뭔가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닌 뭔가가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바울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 경건한 삶 속에 임하는 하나님이 공급의 세임의 능력의 비밀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만나서 마음을 열고 깊은 대화를 나눠보세요. 나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습니다. 병원 가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진짜 드물어요. 믿는 자들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목사님들조차도. 그런데 바울은 나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도다. 어떻게 날로 날로 새로워집니까? 충전되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인생을 충전하려고 술집에 가고 미스킵에 품에 안기고 뭐 춤바람 나고 뭐 여행바람 나고 레저 스포츠 하고 다 잠깐은 회복이 되고 충전이 됩니다만 그거는 결국은 또 지치게 만듭니다. 왜 교회 나옵니까? 충전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인생 충전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가 부흥합니까?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막 더 짐을 짊어지고 더 짐을 짊어지고. 아니에요. 그 은혜 받고 충전된 다음에 할 일인 거예요. 좋은 교회는, 좋은 목회자는, 좋은 지도자는 피곤하고 지친 인생들에게 세임을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교회요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못 전합니까? 신앙생활조차 피곤한 거예요. 내가 세임으로 충전되어지지 못하고 내가 내 코가 석자고 내가 지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야, 은혜 받았다. 저 사람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는 말, 저 사람 충전되었다. 하나님으로 충전되었다는 거예요. 충전되어진 성도, 진짜 은혜 받은 성도는 다르잖아요. 낙심과 무기력과 좌절감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데도 삶이 달라지고 소망이 생기고 생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이 피곤한 세상, 이 피곤한 사회 속에서 지금이야말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끈질기게 앙망함으로 새 힘을, 하나님을 공급되는 속사람의 새 힘을 나누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몇 년 전에 나로호라고 하는 인공위성을 우주 궤도에 쏘아 올렸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순수 기술로 쏘아 올린 인공위성이 지금 우주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공위성 본체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뭐 자동차 정도 크기라고 할까요? 그런데 실제 그 쏘아 올리는 로켓을 보면 엄청나게 크잖아요. 왜 그러냐? 거기에 연료를 가득 채우는 추진체들을 여러 개를 장착을 시켜놓고 그렇게 쏘아 올리기 때문이에요. 멀리까지 쏘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자, 이제 나로 발사센터에서 이제 어때요? 카운트다운을 합니다. 10 해가지고 이제 3, 2, 1, 0, fire 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해가지고 막 불이 붙어서 올라가는데 이 불이 어때요? 얼마나 힘이 센지 몇백 톤을 밀어 올리는 압력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연료가 많이 소모되겠습니까? 촥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연료가요 우주까지 못 가요. 겨우 밀어 올리는 거예요. 올라가다 보면 일단 추진에 들어가는 연료는 이제 다 소진되면 이게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때요? 2단 추진체 속에 있는 연료가 자동으로 탁 불이 점화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또 촥 하고 또 밀어 올리는 거예요. 2단 추진체가 또 다 타고 나면 3단 추진체가 또 자동으로 기다렸다는 듯이 또 촥 밀어요. 그렇게 쭉쭉쭉쭉 밀어가지고 원하는 우주 궤도에 딱 넣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 천국 가는 그 여정이 한평생에 걸칠 여정입니다. 철로 역정을 읽어보세요. 신앙의 여정도 인생의 여정과 같이 맞물려 돌아갑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때로는 낙심되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시편 31편 19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 그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비해 두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추진 연료가 다 소진돼가지고 기진하고 열정도 사그라들고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도 사그라들 때쯤 돼가지고 어때요? 계속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다시금 성령께서 불을 탁 붙여주셔가지고 쌓아두신 은혜, 쌓아두신 연료를 쫙 붙여줘요. 그래가지고 또 한동안 쫙 나가는 거예요. 또 지치고 또 시험 들고 또 좌절되는 순간이 옵니까? 그때 또 하나님을 전심으로 더더욱 앙망해야 돼. 그럼 또 불을 붙여가지고 쫙쫙 하고 우리를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에서 그 장거리 레이스에서 우리 믿음의 산전수전을 겪었던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 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생기가 넘치고 소망 가운데 힘차게 살아가는 어른들을 보세요. 전부 다 그러한 여러분의 새롭게 하나님의 미를 올려 붙여주시는 새 힘, 새로운 만남,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신 어른들입니다. 예, 성도들만 힘든 게 아니라 온 국민들 힘들고 이 세상 사람들 다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쌓아두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다시금 새 힘으로 우리를 밀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붙잡고 견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힘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 이 민족에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새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를 앙망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 충전되어지게 하시고 고달픈 이 세상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힘주시는 능력을 자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